시편 9편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올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우리가 오늘부터 며칠 동안 나누어서 시편 9편 그리고 이어서 시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9편과 시편은 붙어있는 그런 시편으로 흔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흔히 알파벳 시편이라고 해서요. 시편 이 히브리어를 보시면 우리나라 철자와 마찬가지로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기역, 니은, 티끄, 디얼 이렇게 순서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1절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 그 다음에 3절 시작하는 단어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단어, 그리고 5절 시작하는 단어는 디귿으로 시작하는 단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으로 1절에는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베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고, 김멜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고,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10편까지, 9편이랑 10편이 연결되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시면 셀라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9편 끝날 때 그리고 10편 중간에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편이 붙어있는 것으로 혹은 이제 하나의 시편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뭐 나는 굳이 그렇게 안 보고 싶다 그러시면 그냥 따로따로 띄어서 그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이 9편 내용은 앞에 있던 8편과도 내용이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8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시편 8편의 내용이었는데 지금 9편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또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거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8편도 그렇고 지금 붙어 나오는 9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적으로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8편과 9편이 좀 다른 점은 8편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8편 내용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9편부터는 크게 보면 몇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세부적인 항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두 번째, 또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베푸신 은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지금 이 3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절, 2절은 전체 주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감사할 때에 아 정말 좋은 일이네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전심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기이한 일들이다. 그냥 상식적으로 보거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감사한다. 2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음속에 가득 차서 또 입 밖으로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찬송한다. 이게 이제 9편부터 나오는 내용의 주제인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는가? 그 첫 번째 내용이 3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3절부터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시인이 다윗이 대적들을 만나고 원수들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대적과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했어요. 3절에 보시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있는 거죠. 원수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간다고 하는 표현은 조용히 그냥 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하고 혹은 도망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죠. 원래는 이 신 혼자 있을 때에, 다윗 혼자 있을 때는 원수들이 다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다 뛰어왔겠죠. 죽이겠다고 달려들면서 뛰어왔겠죠. 그랬다가 기고만장하게 찾아왔다가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다 도망가는. 그런데 이제 너무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신발이 벗겨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4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재판을 건 거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해 달라.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고 나를 힘들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탄원을 한 겁니다. 간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원수들이 저렇게 다 도망가는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시편 내용을 보시면 원래 재판정에서는 재판만 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유죄, 너는 무죄 이렇게 판단만 하는데 시편은 그렇게 기록하진 않습니다. 재판정에서 판단을 하면 그 자리에서 곧장 심판이 일어나는 것으로 심판이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죄가 있다. 다윗 너는 죄가 없고 대적들 그들은 죄가 있다. 원수들 그들은 악하다 판단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지경이 된 겁니다. 다윗은 지금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왜 그들이 도망가는가? 그건 내가 힘이 세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대적들이 다 도망가는 그런 은혜를 내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대적과 원수들이 물러가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요. 5절부터 8절까지인데 5절 6절에 보면 원수들이 도망가는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5절을 보세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제 원수와 대적들이 당한 일들인데 여기서 보시면 사실 이 다윗이 살면서 원수와 대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동족들, 같이 지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못 살게 군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대상이 훨씬 더 확장되죠. 이방 나라들, 악인들, 그리고 6절 끝에 보시면 주님이 무너뜨린 성읍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그런 범주로 이 범위가 확대가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던 친구들, 나의 배반자들, 나를 못 살게 굴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아니라 이방 나라들, 악인들, 성읍들, 다른 모든 나라들도, 여기서 말한 이방 나라들이라는 건 그냥 혈통상 이방인이기만 하면 다 심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심판을 당하는데 여기 보시면 5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악인들은 멸망을 당하고요.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지움을 받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원수가 끊어지고요. 영원히 멸망하고 또 성읍들은 무너져서 기억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멸망당하고 죽임당하는 심판을 받는 거죠. 이 내용은 앞에 있던 3절과 좀 다릅니다. 3절에서는 원수들이, 대적들이 주님 앞에서 다 도망을 치죠. 뒤로 물러서면서 다 넘어지는 정도예요.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속이 후련할 수 있는데 이 5절과 6절은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더 많은 대적들이 단지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당해서 멸망당하고 죽임당하고 무너뜨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선포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심판당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심판당하는 정도도 더 강해진 거죠. 그럼 이와 같이 앞에서 표현한 기이한 일, 다시 고백했던 이런 기이한 일은 어떻게 해서 벌어졌느냐? 똑같이 고백합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의인과 악인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셔서 심판을 행하신다. 그래서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누가 상을 받고 누가 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이에 따라서 심판을 시행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 첫 번째 다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대로 심판을 시행하시는 분이 되어주셔서 다시 여지껏 당하고 있었던 모든 대적과 원수, 이방인들로 인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분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내용, 그런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원수와 대적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점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과연 이 일이 현재 이미 다 벌어졌느냐? 현재 이미 다 벌어졌느냐? 여러분, 이미 다윗이 이런 일들을 다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백을 한 것일까요?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두 가지 경우가 다 나타납니다. 가령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막 찬양을 하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찬양을 합니다. 그 실제로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찬양한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들으셔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고 찬양할 때에는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찬양을 할 때에도 어떤 점에서는 일정 부분 이 일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장차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만약 이 일이 완전히 성취가 안 되었는데도 다윗이 이 일을 놓고 기뻐하고 찬양했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비슷할 텐데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수와 대적이 있으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일까?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저한테 원수와 대적이 누가 있나 뭐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거의 없더라고요. 거꾸로 내가 괴롭히는 사람은 누가 있는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꾸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니까.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못 살게 굴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야 될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의 마음에 나는 믿음을 갖고 사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정말 기쁘다, 감사하다, 즐겁다 이런 마음이 드느냐,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마음보다는 막 짜증이 나죠. 분노가 치밀고 그렇죠? 성질이 나서 이걸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는 마음이 있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지는 않아요. 짜증도 그냥 짜증이 아니라 왕짜증이 나죠. 어떻게 난 이거 주체를 못하겠다.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이곳에서는 분노와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 현실이 그게 다 이루어졌건 조금만 이루어졌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 생각하면 왕짜증이 나지만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이고 또한 믿음의 삶인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야, 다윗은 정말 좋겠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나님이 다윗은 원수를 다 해결해 주셨네. 근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이게 아니라 다윗도 나랑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비슷한 처지인데 다윗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네. 다윗이 나랑 처지가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네. 나는 그렇지가 못하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무기력함 중에,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근데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은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장 그게 잘 안 되어도 주님,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윗이 품었던 그 믿음을 저에게도 선물해 주십시오. 제가 그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지껏은 혹시 그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아, 나는 그때 기쁨으로 감사 찬양을 드린 적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뒤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볼 것인데, 오늘은 이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적이 있어도 원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무죄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원수와 대적들의 악한 행동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고 주님 앞에서 도리어 마음의 여유를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럴 때 또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불안하거나 좌절되거나 낙담하거나 혹은 분노하거나 혹은 마음에 분이 가득 차서 이 성질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할 때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또 찬양을 감사를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 속에서 또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어할 때에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은혜와 선물들로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